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시편 61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우선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좀 더 생각을 하자면 친밀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아이가 확 안겼어요. 모르는 아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이구 하고 안아주겠어. 얘가 왜 이래 하고 떠밀겠어요. 후자죠. 얘가 왜 이래. 왜 그럴까요? 낯서니까. 모르는 아이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 아이가 벌써 아무리 멀어도 우리 아이는 보이죠. 또 많은 아이들 틈에 뒤섞여 있어도 우리 아이는 한눈에 보이죠. 스탠드에 여러 수백 명의 아이가 앉아있더라도 우리 아이는 아무리 못나고 조금해도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 아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엄마 아빠를 봤어요. 엄마 그러고 뛰어오면 얘가 왜 이래 그러고 떠미나요?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 하고 안아주죠. 사소한 차이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친밀감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기와 공궁에 처해 있는데 그가 이 시를 어떻게 여냐하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첫 절을 엽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이어야만 가능한 고백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척 가지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해도 하나님과 전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데 다윗처럼 위기 때에도 비록 땅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한 수십 년 살아야 이런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데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신앙은 굉장히 위기 때 완전히 아웃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소진되고 탈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야 이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교회도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어디 선교여행을 같이 가서 몇 박 며칠 한 방을 썼다.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친밀감이 형성되잖아요. 왜? 거기서 동해선교면 동해선교, 제주선교면 제주선교, 거기서 사연이 만들어지고 함께한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리의 각인이 되죠. 그리고 그 친구하고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했고 또 함께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 이런 스토리와 사연이 만들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과연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런 친숙함, 친밀감이 나는 얼마나 깊게 경험되어 있는가. 그런 성도가 이런 벼랑 끝의 위기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나? 2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시어로 묘사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약할 때 또 벼랑 끝 나보다 높은 바위 이 뜻모를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좀 무슨 얘기일까? 자, 이 시는 다윗이 어느 시기에 쓰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런 거 보니까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까? 왕이 된 후입니까? 왕이 된 후죠. 그렇죠? 여기 자기를 왕으로 묘사한 걸로 보아서 이 시를 적어도 쓸 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당하던 때가 아니고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야, 다윗이 왕이 돼서 약해질 때 또는 벼랑 끝에 이런 표현을 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었나? 왕이 됐는데 다 가질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는 자리인데 벼랑 끝 또는 약해질 때 언제 다윗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전체 내용으로 봐서 어떤 원수의 공격 속에 그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벼랑 끝이라는 사건이래야 왕이 된 이후에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다윗의 일생 속에 가장 참혹했던 영적인 위기는 누가 뭐래도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악으로 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고 그 아들 때문에 쫓김을 당할 때의 경우 외에는 벼랑 끝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61편을 아마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아들 이름들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아들이죠. 자,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지독한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는가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자, 아들에게 쫓겨 반역이 일어나고 왕 다윗이 추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참혹하게 그려내고 있죠. 세상이 이보다 더 벼랑 끝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런 역사의 배경 속에서 시를 읽으면 이 시 한 절 한 문장이 역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한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시 번역은 한국말로 참 잘 번역했어요. 가장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뭘 암시할까요? 내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닿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우리 보통 그 아포리아라는 말 쓰죠. 아포리아라는 말이 사실 철학적 용어인데 어떤 난상토론 끝에 그 답을 낼 수 없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 논리를 얘기하죠. 그걸 보통 아포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이 없다 또는 답이 없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아포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 시대의 그 지중해 쪽에 올망졸망한 섬들이 많아요. 그 길로 이렇게 배들이 다니다 보면 그 안개도 끼고 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고 배가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상황을 우리는 보통 후대에 사람들이 아포리아 같다, 답이 없다라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죠. 지금 다윗이 서 있는 벼랑 끝의 사건 또는 시간은 바로 답이 없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세워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곳, 뭘로? 내 힘으로. 그런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예, 바로 거기가 망대입니다. 망대. 시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망대는 어딜 얘기해요? 성벽보다 높은 곳. 거기는 피난처도 되고 높은 곳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망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르를 수 없는 어떤 위치, 장소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을 얘기해요.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도망길에서 아들의 모반을 통해서 벼랑 끝의 시간 속에서 뭘 깨닫는가 하면 주님만이 피난처시구나, 이걸 깨달아 가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본질적 실체로 들어가는데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영원히 어디에 머물며 주의 장막. 여러분, 주의 장막은 이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고 드려지던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성소도 있었고 또 법궤도 안치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그리고 5절에는 사실 빠져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5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뭘 주셨어요?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장막, 주의 기업. 점점 뜻모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십시다. 6절, 주께서 왕에게 뭐하게 하사?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 이 굉장히 과욕이죠. 불로초를 구했던 중국의 황제와 진배 없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야,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면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게 그냥 오래 살게 달라는 물리적인 나이를 구한 걸까요? 오늘 사실상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 거듭 반복되는 용어 하나를 봐야 되는데, 4절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영원히 영원히 주의 장막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또 8절에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거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서. 그럼 주의 장막이 뭐예요? 거기서 다윗이 왕에게 장수를 하게 하사 여러 날을, 여러 대에 거쳐 나를 보게 해달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그가 내몰리고 반역에 의해 맨발로 울며 울며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퍼뜩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지혜 하나를 얻었어요.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날개밑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구나. 그러면서 그가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세계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절에, 7절에, 8절에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 절로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 그는 몰아친 인생의 벼랑 끝이 자기에게 뭘 보게 만들었는가 하면, 결국 이 땅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오를 수도 이룰 수도 없는 높은 바위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결국 그것은 주는 나의 산성이신이라는 다윗의 일관된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품을 얘기하는 것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면서 왕의 생명을 장수하게 하사 여러 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확대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그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 그게 돼야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께로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낯설면 안 돼요.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볼 때 너 굉장히 낯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구나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 믿습니까? 갑자기 나오면 불안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그냥 주님 품 안이 즐겁고 좋아서 그래서 매일 새벽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을 뜨듯 눈을 떠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은 깨우지 않아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막 메이크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주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결국 그 품이 가장 안전한 소망의 장소임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의 약속을 실천하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내 일상 속에 주님이 어떤 일을 주실까 설레고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또 일터로 향하시고 캠퍼스로 향하시고 가정으로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종일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새 은혜 앞에 하루를 시작하도록 주님께 모든 존귀와